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이 돼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 아주 어려운 것 같고 힘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 잡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33장까지 32장까지 오면서 보면은 단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는 뭘 터치하냐? 1장부터 12장은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특별히 이제 7장, 8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은 아주 유명하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마디로 북쪽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것은 크게는 멀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면서 또 이사야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 음식물을 먹기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수리아의 르신, 다메섹의 르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틀림없이 멸망이 되지요. BC 732년에 다메섹 수리아가 멸망이 되고 그리고 북쪽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쪽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13장에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14장에서는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모압을 심판하겠다. 말이지. 또 17장에서는 다메섹과 그리고 뭐냐 수리아를 심판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구스를 심판하겠다. 예. 19장에서는 애굽을 심판하겠다. 동시에 구스와 애굽이 그때 같은 이제 애굽인인가요? 그걸 심판하겠다는 사실을 20장에서 말씀하고 21장에서는 뭐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에돔까지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남쪽 유다의 잘못된 그 부분을 또한 심판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23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 나라를 완벽하게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24장입니다. 24장엔 우주적인 심판을 하겠다. 그건 예수님 재림하여서 완전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리고 이제 25장, 26장, 2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29장, 30장, 31장이 연결돼서 왔잖아요. 28장은 뭐예요?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에브라임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29장에서는 아리엘의 임할 화인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에서는 절대로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당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정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애굽을 의지하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가 침입해 오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31장에 줍니다. 그러면서 어제 32장에서는 뭐예요? 한왕, 의로운 왕 메시아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이클을 못 잡으면은 너무 어려워요. 이사야서 너무 어렵고 뭐 그냥 설교는 들은 것 같은데 뭐인지 모르고 할 수가 목사인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슬로 꿰지듯이 전체가 딱 보이기 시작을 하면 아 너무 단순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 이거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기 때문에 선지서가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왕들이 바로 정치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분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강단에서 설교 만 번 해도 못 들을 귀는 안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무슨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것 같지만은 한 번 바람 불어버리면은 태풍에 열매가 뚝뚝뚝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서 남은 자 외에는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 아니라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태감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청함은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많지 못하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속속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들으시면서 지겹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반복되어진 메시지가 가슴 속에 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느냐 안 잡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목사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겉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된다면 나는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맞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껍데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33장에서는 또 뭐래요? 33장, 34장은 뭐래요? 33장은 지금 아수르다라고 딱 지적한 건 아니지만은 이 내용상 전체를 봤을 때 아수르에 대한 저주와 아수르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전체적인 걸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34장은 그 외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부분 화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시 35장에서 메시아 왕국이 일어날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제는 아수르에서 어디로 옮겨갈 걸 이야기를 하느냐? 바벨론으로 옮겨갈 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멸망이 되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36장의 사네립, 아수르가 이야기해요. 사네립이 진입해 오는데 37장에는 사네립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에서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그 병을 치료를 받지요. 예. 그리고 39장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신흥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왔을 때 병을 치료받았다고 왔을 때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렸다.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잘못에 의해서 너희가 보여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 대제국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40장에서 뭐냐? 반드시 돌아온다. 구원받은다라는 메시지를 40장부터 쫙 66장까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랬다면 오늘 뭐예요? 1절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건 지금 성경학자들은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 히스기야가 뭐예요? 먼저 가서 이 아수르와 이 평화의 협약을 해라. 그러면서 금은 보석을 다 보내지만은 그것을 무효로 해버리고 와서 침입에 들어올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사실은 이게 저주의 선포지요. 그러나 지금 아직 열려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예언이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사실은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먼저 화친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애굽도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방법 없습니다. 목회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아무리 똑똑하고 날른 목사도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뭐 메시지 내는 거 하지만 사실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천번 만번 메시지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가 지금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예. 이것 외에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 이제 목사보다 깨달아야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4차 산업혁명에서 제대로 우리나라가 우리 대통령께서 그 길에 들어서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건 뒤따라가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이 절호의 기회를 다시 맞은 거예요. 이러기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막 뭐다 하니 막 국회의원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예. 그럴 때 3절부터 이제 6절에서는 이제 응답이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쳐들어왔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들의 탈취물들을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내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언은 얼마 되지 않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인 너 보배다 그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그랬습니다. 예. 전도서 12장에서는 솔로몬은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바로 알고 행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보배가 되고 그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러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뭡니까? 분명하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뭐냐?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우리 목사님 성경으로 돌아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벨로모 역사 이야기를 다 해도 단어 하나, 성경의 단어 하나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학술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7절에서 9절에서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진입에 들어왔을 때 처참한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을 슬피 고하네. 평화의 사신들에 가서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은금 보화를 다 줬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로가 황폐하고 행위가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했다 그래보죠. 조약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성불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무슨 교회를 생각하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 앞잡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만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사회 사업가가 와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합니다. 조약을 파해버립니다. 9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은 여기에 보면 레바논 그리고 샤론 그리고 바산 갈멜 가장 좋은 것들이잖아요. 여기가 별 볼 일 없이 되어버리는 침략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이것들을 멸절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며. 와, 멋지잖아. 내가 이제 일어나며.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일어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 창조께 일어나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 주십시오.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다른 사람이 높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높여진 거예요.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겨와 알곡이라면 알곡이 필요하지 겨가 필요하겠습니까? 농사 지어도 헛것지었네 그러지 않아요?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벼의 알곡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 아무 쓸데없는 짓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수리에게. 예.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은 아무 쓸데없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해요. 예. 이것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는 것 같고 그들이 호흡한 것은 뭐예요?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거. 이거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게 한순간에 끝날 것을 12절에 말합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더라. 횃돌 같더라는 뭐예요? 불 꺼지고 나면 뭐만 남아? 재밖에 안 남은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나무를 잘라가지고 불에 딱 넣어보면 큰 둥치로 놔둔 것과 딱 잘라서 딱 던져놔버리면 뭐이 빨리 가서 잘라서 넣은 나무가 바로 타버리잖아. 그러듯이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겠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청소해버린 그날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분이 어디 계시냐?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과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외형에만 크게 하고 있는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돼 있대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그 권능, 그 능력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시온의 죄인들은 시온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혈육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죄인들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바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이지.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 어떻게 이 하나님 함께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그때 대답을 해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공의롭게 행하기를 원하고 정직히 행하기를 원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뇌물을 잘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귀를 막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을 꾀를 줬지 아니하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잘못된 것에 들으면서 돌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시온의 죄인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열려 있어야 돼요.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 유삼도 권사님께 전화 왔구만. 급하게 나가지 말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집에서 보셔도 충분하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을 완전하게 시키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은 아수르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면서 멀리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면서 그 맡기되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